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2장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여기 PPT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왕이 이 신바빌론 제국의 이제 통치자로 등극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어떤 커다란 그런 그 형상이 이제 나타났는데 금,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진흙,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커다란 그 형상을 이제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와 같은 그 형상의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형상의 꿈의 그 신비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다섯 가지 세상 왕국, 바빌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으며 핍박을 받고, 그래서 자치권을 잃고 여러 민족들의 침입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돌을 이제 깎아내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이제 깎지 않고 뜨지 않은 그런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저 발을 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와르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돌이 온 세상을 이제 채우면서 영원토록 이제 존속하는 이와 같은 그 꿈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데 이런 데 읽으면은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세상에 이방인들의 왕국이 계속 변하면서 왕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핵심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핵심 메시지 전체적인 구성을 이제 가서 보면 이 우주, 그 다음에 여기 땅,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그런 과거, 어느 시점에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실 이러한 그 필요가 이제 있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왕국을 이 땅에 이제 건설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서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첫 아담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그 왕국,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천년 동안 이 왕국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영어 성경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그냥 너무나 그냥 보편적인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천주교 이쪽 프로테스탄트 이쪽에서 이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왕국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없애버렸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도 또 왕국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나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러한 정말 아주 이상한 그런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핵심 계획 안에 인간의 구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사탄, 마귀, 루시퍼, 여기에 대한 심판도 들어있고 형벌도 들어있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왕국을 주러 오셨다는 거, 근데 결국 유대인들의 거부, 이걸 다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이 재림하는 그때로 연기가 되는 것, 그래서 초림에서 재림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루어지는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뭐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인 이야기도 이제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선도를 가서 보시면 선도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초림에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에 대해서 뭐 휴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초점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타원이 되는데, 여기에만 강조점을 두고, 뭐 거의 99.9%는 여기 초림에만 두고, 0.1%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냥 1년에 몇 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됐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타원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두 개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초림, 하나는 재림. 요 사이에 교회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 요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 그래서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모든 걸 다 망쳐놓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일을 다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이제 왕국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아주 총체적인 그런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아 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뭐 차트에는 작게 나와서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메시아에게 포커스가 가 있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면 조금 이따 마지막 끝날 때 말씀드릴, 이런 거 이제 보려고 하면 에스라 뭐 지도 선도,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산 이런 데 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그 메시아가 성경의 총 주제인데, 가서 누구라도 이렇게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메시아가 두 가지 예언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줄기가 두 개가 있다. 한 줄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고 한 줄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그런 그 메시아,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쭉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철장, 쇠 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정말 위엄과 권능으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철장 권세를 이렇게 휘두르시는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어느 것이 맞냐?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근데 어쨌든 갈래는 두 갈래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거를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부활한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소망이 다 끝났구나 그러고 엠마오 마을로 정말 모든 희망을 다 잃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에 잠겨서 가는 엠마오 마을의 그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린 그분을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출할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분으로 믿었는데 그분이 그냥 죽고 말아갖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 어떤 것만 기다렸냐?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로마 제국의 이런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그런 메시아, 이런 것만 이제 기다리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제 낙심된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시간이 되시면은 누가복음 24장을 가서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편견이 없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핵심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게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 제자들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갖고 가서 보니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3년 만을 가르쳤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저 같은 목사가 뭐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거 이거 이 이해력이 넓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그 메시지 이거 보지 못하고 그냥 구원에만 맴도는 거예요. 그냥 구원으로만 맴도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려고 이제 하실 때 사도행전에도 가서 보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이제 좀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또 왕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왕국 이야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거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해석을 하고 두 메시아가 두 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메시아가 두 번에 오는 게 아니냐,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메시아 예언이 두 갈래인데 이건 누가 읽어봐도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고 하나는 통치하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두 번 오는가 보다. 근데 이게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게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냥 회당에 와갖고 그 주에 주어진 일과 그거를 읽는 게 그 성경 읽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뺐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을 빼버렸으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몰라요. 저기 있는 유대인들이. 더구나 정말 놀라운 거는 신약성경 시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신약성경이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다수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지금 이러한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는지. 하여튼 대다수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읽는 게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는, 신성모독 이렇게 만들어요. 신약성경을 무서워해요. 이렇게. 자, 근데 어쨌든 구약성경 메시아 예언에 이런 그 두 줄기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 두 번 메시아가 온다, 또 두 메시아가 온다. 근데 성경은 두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메시아가 두 번 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면 그럼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정혼을 한단 말이에요. 정혼.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처소가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두 번 와셔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도, 선도 이런 것들이 일단 맨 마지막에 보여줄 그러한 그 자료 사이트에 들어있으니까 에스라 성경 사전 지도, 선도 없으신 분은 나중에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로 이제 보인 거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의 성도들 아니면 구약의 대언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나 계시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체 성경을 한 번에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그 계시, 그러한 계시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질 않았다.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보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 신비가 뭐냐?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 교회 시대. 이게 다른 시대에는 완전히 알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에마오 마을 가는 그 두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 시대 그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산봉우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두 개의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이잖아요. 한번 생각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두 개의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보이질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과 초림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거, 정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개나 돼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아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런 거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에게 미스터리 신비였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 구약의 대언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1절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쉽게 얘기하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그냥 탐구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탐구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갑자기 고난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냥 탐구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그것은 곧 너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갈망하는 그런 것들, 교회 시대의 이런 그 신비와 관련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는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그 다음에 영광, 그 나오면은 초림, 재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이해하시고요. 여러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노트를 가서 이제 직접 보시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몇 구절만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거기 가서 보시면 1절, 2절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거 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금방 알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려 하시며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부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2절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해, 그렇죠, 이거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부시는 날. 자, 이게 두 개가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은혜를 선포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이게 이사야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안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동일한 메시아가 왔는데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심판을 베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묘하게 이거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 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자, 예수님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갖고 16절에 자신이 자라는 나사렛에 이제 들어갔더니,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어떤 그 회당에서 일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책을 폈는데 어디를 폈냐,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을 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앞부분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지금 초림했을 때는 앞부분까지만이다, 앞부분. 그렇죠? 뒷부분, 원수 갚는 날은 곧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초림하셔갖고 지금 이루실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나누시고는, 그리고 여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쪼개갖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초림으로 여기까지 하러 왔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우리 40장도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쭉 나가면서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때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이런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주의 영광, 그 구절이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거 앞뒤 문맥을 보면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 이야기하는 거거든.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이 메시아의 백성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 왕국이 되면서 이 땅의 모든 높은 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낮아지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절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거기도 딱 거기까지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곧게 예배하라. 본 신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뭐만 나와요? 뭐만?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전령 사제로 침례자 요한이 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 요것만 딱 신약성경에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벌써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내라. 이건 이사야서 33장 34장 이렇게 나오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뭐 이렇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건 다 재림에 대한 거거든요. 그 인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딱 인용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묘하게 같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그렇게 대언을 했는데 똑같은 구절 앞뒤 구절 여기에서 한 부분은 재림이고 한 부분은 초림인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9장 공부하게 되면 다니엘의 72일에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 72일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72일에 24절부터 주께서 내 백성과 하여튼 뭐 70일을 정했다 이렇게 쭉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이 나와요. 그래서 62일에 대한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앞으로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절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해서 69일에가 이게 딱 끝나고 한일에가 이제 남는데 그 69일에 하고 이 한일에 남은 사이에 커다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여기에 가서 보니까 62일에 대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한 다음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잖아요. 점. 그리고는 어디로 넘어가요? 재림으로 탁 넘어가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재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도 69일에 다음에 붕 점프를 해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한 일에. 그렇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은 초림, 6절에서 16절은 재림. 이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초림, 16에서 40절은 재림. 그 다음에 시편 118편 5절에서 29절은 초림, 근데 26절은 초림과 재림 모두 이렇게 해당이 되고,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43절은 초림, 44절 이후는 재림. 그렇죠? 다니엘서 7장 가서 보면 1절에서 8절 네 짐승, 세상의 네 왕국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넷째 짐승 이후에 곧바로 9절에서 14절은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 대원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예수님이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영광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열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 그 두 제자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력을 넓혀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사야서도 이제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지금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요. 66장 22절에도 마찬가지고 자 어떻게 돼 있냐 저기 이 그림은 예언의 산봉우리인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계곡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년왕국의 계곡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 천년왕국의 이와 같은 그 봉우리가 있고 그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로 쭉 이렇게 보이니까 이사야서를 가서 읽으면은 아니 그 분명히 천년왕국 얘기인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천년왕국 얘기인데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 하나로 보였어요. 하나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rightly dividing the world of truth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인정받는 자로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rightly dividing the word,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게 클라렌스 라킨의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은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번역한 게 저 성경 바로 보기고, 앞부분이 성경 바로 보기고, 그 다음 뒷부분은 젤러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런 그 목사님이 성경, 이 세대주의 경륜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통치가 이렇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 다음에 왕국, 그렇죠? 신약, 구약,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면 그럼 성경이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Closed book이 되는 거다. 우리는 어떤 책이 돼야 되나, 성경이? 오픈된 책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읽으면은, 그렇죠. 뭐, 이사야서든 어디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으면은, 아, 이게 어디에 대한 말씀이구나, 뭐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재미가 있잖아요. 제대로 깨달으니까. 자, 근데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게 뭐냐. 대체 신학인 거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고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암만 읽어도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목사가 휴거는 없다 그러고, 그리고 다 뭐라 그래요? AD 70년 뭐 네로가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지금 그러고 그런 타령을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여러분? 네로가 적그리스도래. 네로가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너무 황당무계한 그런 그 주장이고 해석이잖아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미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거면 어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요? 누가 마태복음 24장 가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건데, 아 그게 다 이루어졌으면 예수님 벌써 재림해갖고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성경을 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은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신약성경의 예언 부분, 요한 계시록, 이런 휴거, 부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이제 2장 정말 위대한 그런 그 장이거든요. 이거 이제 겨우 넘어갔는데 3장, 4장, 뭐 5장, 6장, 7장, 9장 이게 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잘 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왕국이라는 것이 있다. 그게 성경의 정 핵심, 아주 핵심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 old earth,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old, 오래된 이 지구잖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 땅, 거기 나오는 것도 new heaven, new earth, 이거 나오는 것도 지구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new earth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 예수님 올리브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철권 통치를 이제 하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20장에 천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진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여섯 번이나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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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가서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다 차니까 사탄이 다시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이 천년이 무한대 긴 기간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한대 긴 기간 동안 사탄이 있다가 언제 다시 풀려나요? 영어에 가서 뭐 expire란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물건 유통 기간 가서 그게 expiration date이거든요. 2025년 5월까지 그러면 5월 지나면 만기가 됐다는 얘기. 그걸 쓸 때 expire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엑스파이어가 나오잖아요. 그 기간이 엑스파이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잠시 다시 풀어서 놔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물 흘러가듯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 천주교에서 파생에 대해서 나온 장로교, 뭐 성공회, 뭐 이런 거 개혁주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무천년주의, 왕국은 없다. 이런 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다. 자, 그럼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절에서는 3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다 없는 구덩이, 우리가 무적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닥 없는 구덩이, 영어로 bottomless pit이에요. 바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텀, 밑바닥이 리스, 없다는 거예요. 핏, 구덩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bottomless pit,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 에덴 동산의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주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렇죠,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무적행에 갇히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들을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거짓과 속임과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할 거 없이 지금 여러분 뭐 동성애니 뭐 이런 모든 것 뒤에 다 마귀가 있다. 근데 요 천년왕국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속이던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서 그래서 유혹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사실은 없는 때, 없는 때예요. 근데 아담의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거든요. 예, 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뱀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냐?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무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죄 상태. 그렇죠? 그런데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본질적으로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마귀의 유혹은 없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유토피아, 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뉴에이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뉴에이지가 실제로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9절 12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래서 쇠막대기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때가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는 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다. 이 전까지 지금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고 그렇죠? 이게 마귀와 마귀의 이제 쫄개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주도 많고 신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천년 왕국의 때에는 마귀도 갇히고 마귀의 쫄개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 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전 세계 수도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죠. 전쟁이 없죠. 왜 그래요? 평화의 통치자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시니까. 또 이사야서 11장 1절, 6절에서 9절, 자연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며 특별히 모든 짐승들이 육식을 하던 것까지도 다 초식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아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읽은 것처럼 어떻게 돼요? 높이 있는 그 산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가고 해서 세상이 다 평탄하게 되는 그러한 지형의 변화도 생기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9절 가서 보면 또 스가랴서 가서 보면 주님을 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아는 그러한 때가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65장 20에서 22절 가서 보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나무의 수명처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거의 천살까지 갔잖아요. 969세, 무두살 이런 것처럼 나무의 수명처럼 이렇게 크게 되고, 그 다음에 100세에 죽은 사람을 아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아이가 보통 우리 뭐 5살, 6살, 10살 뭐 이 정도 아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100세에 죽으면 저건 아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100세에 죽으면 아이야. 이런, 그러니까 결국 1000살까지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사야서 65장 20에서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 이런 건 상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지죠. 자, 그럼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누가 들어가는가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한 뭉툴, 하나로 읽어야지. 24장하고 25장을 따로 읽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냐 하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 하면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 이런 표적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다 설명을 하여. 근데 이게 24장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25장에 그때 하늘의 왕국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결이 돼갖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25장 끝에 가서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왕국에 들어갈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까지가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올리브산이 설교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5장 끝에 가서 보면 양과 염소 민족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에 속한 이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양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양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환란기를 통과한 이런 사람들, 이거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예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거기 34절에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지금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창건 때부터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려고 지금 그랬는데 그 왕국을 이제 상속받아라 너희는. 또 왕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갈 자들, 거기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 그 다음에 41절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은 자들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 지금 있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 지금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와 여러분은 휴거를 이미 그 일 생기기 전에, 천년 전에, 그렇죠, 천년 전에, 또 7년 전에 이미 휴거를 다 받아갖고 우리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습니다. 몸이 예수님처럼 글로리오스 바디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아기 출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육신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자, 그랬는데 첫 세대는 다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아기들이 출산돼서 나오면은 이 아기들 가운데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믿지 않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서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처가 sin nature, sin, 아직 그냥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 퍼펙트한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꼭 속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있는 거다. 자, 왜 필요하냐, 이러한 이 유토피아가.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해서 이제 신약 성경까지 쭉 가서 보시면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첫 사람, 저는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았다고 보는데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까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다 믿음으로, 구약시대 그 믿음의 선조들 얘기하면서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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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정말 이단교리입니다. 예, 믿음으로 은혜로. 근데 거기에다 뭐 행위를 둬야 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아무리 훌륭한 누가 얘기해도 그거는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구원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통치 방식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대하는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거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방식, 경영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믿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시대 없어요. 그런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과 신약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컨텐츠가.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원래 가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씨를 하늘에 별들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 영어로 우리가 I hear you 그러면 내가 너를 들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말이거든요. hear 다음에 인격체가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I hear you mom 그러면 내가 엄마 말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엄마 들었어 이렇게 번역하면 그 완전히 그 번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에 hear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체가 나오면 그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I believe you 그럼 내가 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 말 믿어 이러는 거예요. I believe you 그러면 너 지금 말한 거 내가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believe your word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I believ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데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같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니까 I believe you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말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가 다른 거다. 근데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정을 딱 이렇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방식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다시 말합니다, 구원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은혜인데 사람들 대하는 그런 방식이 바뀌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그런 청지기지 그런 직무가 다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책임이 달라요. 사람의 청지기직, 그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을 주시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테스트할 때마다 사람이 실패해요. 실패가 또다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되고 또다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적어도 성경에 일곱 개 정도의 이런 경륜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바라보기 이런 책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은 믿음과 은혜 이거 외에는 없는데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런 경영 통치 방식,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방인들의 때가 있고,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여러분 오늘 교회 오고 그럴 때 양 갖고 뭐 염소 가지고 그러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벌써 신약과 구약이 경륜이 다르구나. 그거를 미국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은 올드 테스타먼트 디스펜세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디스펜세이션이 있다. 그렇게 디스펜세이션을 구분하는 것을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침례교인들,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다수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믿어.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디스펜세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년왕국에 이 땅에서 맨 마지막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그 테스트. 자, 뭘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이 환경이 나빠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환경만 퍼펙트하고 유토피아 같은 그런 환경이 되고 마귀가 없고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그 한번 이 천년왕국에 마귀도 내가 가둘 테니까 그러면 이 부패한 그런 아담의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한번 보자. 그리고 이런 세상을 이제 또 한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처음 들어간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사이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기들은 다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 가운데 수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다 찼어요, 7절에. 그래서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온 곡과 마곡이 아닙니다.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텐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꽉 숨기고 그냥 예수님 믿는 척하고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천년이 다 찰 때 보니까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 이게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인간의 이런 본성의 문제,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이건 환경이 변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대적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순식간에 이들을 제압하시고 마귀와 악한 자들 모두 다 불호수에 집어넣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이제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거 다 뭐 하는 거냐,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할 수 있는데 다 해봐라. 예, 그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불가능한구나 하는 거를 천사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일들의 개요, 이제 그림 가서 보시면 교회 시대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렇게 휴고와 함께 이렇게 끝이 나고 7년 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다. 이거는 환란기 성도예요. 이게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 결혼 예식 하고 나서 그 신부와 함께 또 천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고 천년왕국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천년 동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맨 끝에 이렇게 엄청난 무리가 이제 배도하고 배반하잖아요. 이걸 싹 제거하고, 그리고는 이 올드 얼스에서의 일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 디멘전에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을 만드는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Study to show thyself. Study to show thyself 하고 나오는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대로 공부하려면 keepbible.com 여기 네이버에 성경지킴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저기 자료실 가서 보시죠. 저 자료실에 누르시면 문서 자료가 나옵니다. 어저께도 우리 김재혁 형제가 지은 진화론, 유신 진화론, 정말 이런 좋은 글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무료로 올려놨잖아요. 요새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 좋다고 우리 김재경 형제님이 이제 적어놓은 거. 정말 이런 거 우리 교회 모두 필독서로 해서 교과서처럼 읽어야 된다. 정말 성경을 잘 번역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성경 바로 보기,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우리가 했던 모든 선도들 저 안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전,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 대한 난 누부갓네살, 이거 모든 게 사전으로 이렇게 다 요약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보시면, 저 설교할 때 저는 많이 사용해요. 저걸 제가 딱 머릿속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에스라 성경 사전 가서 그대로 해서 다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를 하는데, 다니엘서 강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2장 44절 하늘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 무궁한 그런 왕국을 만든다.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 이게 메시아가 하는 그런 일이다.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해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 그리고 결국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